오랜만에 찾아온 육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17장을 읽었는데 15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묶어서 보려고 합니다. 15장에서는 욥의 친구 중에 맨 처음으로 조언을 시작했던 엘리바스가 다시 한번 조언을 하고요. 그리고 16장, 17장에서는 욥이 그에게 대답을 하고 하나님께 말하는 구절이 섞여 있어요. 오늘 본문 17장을 방금 읽어서 아시겠지만 직관적으로만 봐도 소망을 찾기가 힘이 들어 보이죠. 뿐만 아니라 사실 욥의 상황상, 사정상 소망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다들 이제 공감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잘 나가던 욥이 이제는 그저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 저 사람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저렇게 돼? 자식들도 다 죽고 거지됐다며. 그러니까 죄 지으면 안 돼. 이런 식의 가십거리가 되고 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이 안에서 소망을 한두 개가 아니라 잔뜩 발견하고 나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이 정말 세상 편안해 보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 사람,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 쟤는 정말 세상 행복해 보인다. 쟤는 걱정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 사람 좋겠다. 그런데 정말로 사는 내내 고통이 하나도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걱정이 하나도 없이 삶을 편안하게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자부하는데 없습니다. 혹시 여기 중에서 전 지금 편안한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일 수도 있고 혹은 내일의 나나 다음 달에 나에게 고통을 밀어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힘든 상황과 시간을 딱 맞이하게 되었을 때 가장 처음 하는 행동은 보통 무엇인가요? 거의 반사적으로 나오는 행동. 나만 이런가? 안 해보셨나요? 고개를 들어서 두리번 두리번 하는 거예요. 이거 나만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건가? 신기한 건 남들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면 고통의 무게가 줄어든 것도 아닌데 은근히 괜히 안심이 되기도 하고 나만 이렇다고 하면 왠지 더 불안해지고 더 힘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중요한 건 고통을 주는 문제는 남들과 비교하기 전후가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현실을 타개해 나갈 전후가 생긴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서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뭔가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쟤랑 나랑 같은 이슈를 맞이한 조건이, 베이스가 달랐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또다시 한번 이질감을 느끼고 또다시 불안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정신과 의사가 정립한 슬픈 감정의 5단계라는 이론이 있더라고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 슬픈, 가장 심한 슬픔, 극심한 슬픔의 순간은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죽음이나 불치병 판정 같은 그런 일을 겪었을 때라고 해요. 그때 이 슬픈 감정이 다섯 단계를 거쳐서 고통을 겪는데 부정, 분노, 거래, 우울, 수용의 단계를 거치면서 고통을 소화한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수용이라는 단계가 있길래 아, 그 단계에 가면 고통이 무뎌지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는 단계를 말하는 거였어요. 고통의 문제라는 건 우리 삶에서는 끝도 없고 사실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원인 없이 불쑥 찾아오는 고난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에게는 뭔가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열심히 살다 보니까 고통이 생겨버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처한 문제가 다르고 또 저마다 다른 방법으로 소화를 해나갈 뿐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여기 모인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어 해요. 문제가 닥쳤을 때, 삶의 고난이 닥쳤을 때 아주 능수능란하게 대처하고 제법 선수처럼 받아칠 수 있는 여유가, 그런 여유가 있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의 고통에 반응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장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욥기 15장 2절에서 5절 말씀과 욥기 16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볼 거예요. 15장에 있는 말씀은 엘리바스가 하는 말하는 대목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16장 2절에서 5절은 욥이 대답합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이건 다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야. 아니야, 난 죄가 없어. 어떻게 네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있어? 그 말을 하면서 너는 또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나는 죄도 없고 억울한데 하나님이 날 구해주실 마음이 없으시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빨리 잘못했다고 인정해.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욥기 이 부분은 마치 마라톤 같은 부분이에요. 끊임없이 조언하고 듣는 사람은 튕겨내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고 반복되는 서클이라서 읽는 사람이 딱 지겨워지기 좋은 구간이에요. 어떤 변화도 없고 누구 하나 먼저 치고 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계속 지루하게 이어지는 마라톤입니다. 이 본문 이후에도 이 계속된 대화가 계속되거든요. 이 창과 방패 같은 이 대화의 사이클이 세 번이나 반복이 돼요. 하지만 아무 이유 없는 대화가 절대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면 세 번이나 반복할 필요가 없죠. 저는 저희 아들을 매일 밤마다 샤워를 시킨 후에 몸에 로션을 발라주는데 가끔 제가 이제 그 뒤에 할 일이 있거나 회의가 있거나 하면 나도 모르게 급해져갖고 손이 막 빨라질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대충 발라주는 거죠. 어쩔 땐 손톱으로 살짝 탁 하고 긁힐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조금 세게 긁혔다 싶으면 제가 먼저 그냥 미안하다고 하는데 어떤 날은 못 느꼈겠지? 할 정도인데 절대 그냥 안 넘어갑니다. 아부터 시작을 해요. 아 했는데 제가 별 반응이 없으면 다리 긁혔어 라고 해요. 진짜 별거 아닌다 싶을 때는 응 그랬구나, 너무 티 같은가요? 응 그랬구나 하고 슬쩍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럼 또다시 말을 합니다. 엄마 손톱 때문에 내 다리가 긁혔어. 나름 공감해 주려고 그랬구나 아팠겠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 손톱 봐봐. 엄마 손톱이 길어서 내 다리를 긁었어. 내 다리에 스크래치가 났어. 제가 미안해라고 말할 때까지 절대 끝나지 않아요. 아! 했을 때 알아주길 바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자 자기 의사 표현을 해봅니다. 그 다음은 구체적으로 상황을 분석하면서 원인으로 인한 고통과 책임 소재를 밝혀요. 그냥 아! 했을 때 미안해 했으면 빨리 끝날 일인데 길어지는 거죠. 아이를 키우면 종종 이런 상황이 생겨요. 반복되는 것 같고 끝나지 않아 보이는 네, 대화이지만 아이의 불편함에 대한 반복적인 호소가 계속되면 엄마는 어떻게든 공감을 하게 되거든요. 갈수록 억지로라도 공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반복해서 힘들다고 호소를 하는 지금 이 욥의 구절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이 욥의 17장은 그야말로 절망의 17장이에요. 뭔가 은혜로운 말씀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구절을 파헤쳐 보려고 해도 차라리 죽음을 바라는 이 넋두리, 이 신음소리, 이 안에서 어떤 영감을 얻을 수 있을까? 쉽지 않아 보이죠. 탄식, 한숨,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 아우성, 그 속에서 통찰력 있게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해 보는 거예요. 욥기 16장 9절 말씀을 이번엔 새 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분노하시고 나를 미워하시며 내게 이를 가시며 내 원수가 되셔서 살기찬 눈초리로 나를 노려보시니.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믿어요. 사실 그 외에는 지금 욥이 자기 상황을 설명할 길이 딱히 없었을 거예요. 옆에서 조언하는 친구들처럼 욥은 지금 죄인들만 고통을 당한다, 죄인들만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믿지만 그 자신은 온전하잖아요. 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면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가 지금 뻔히 고통 안에 있는 걸 알면서도 나를 그대로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건 원인은 딱 하나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로 이 생각의 굴레가 욥이 왜 고통 속에 있게 되었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광야 시대에 좀 거슬러 올라갈게요. 광야 시대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미워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광야로 이끌어 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미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신명기 1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는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네 이렇게 얘기하곤 하죠. 소망을 하늘에서 찾지 땅에서 찾으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굉장히 시원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일이 되면 어떤가요? 흔히 그리스도인들은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큼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그걸 먼저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생각해 보다가 아, 내가 경건에 이르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해 보니까 나는 경건하지 못했어. 그리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을 한 번씩 끊어보기 시작하죠. 아, 생각해보니까 말씀이랑 기도에 게을렀어. 그리고 매일 큐티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봐요. 그래도 나아지지 않으면 아, 내가 사랑이 부족했나 보다. 미워하던 사람을 쿨하게 용서를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아무리 커도 내가 고통받는 것보단 작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 시도를 해보다가 우리가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할 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는 게 틀림없어요. 물론 이런 삶의 변화들이 일어났다면 오해라고 해도 결과는 오히려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성 사랑을 주는 분이냐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아서 미움받고 그래서 고통받고 이런 사랑이냐는 겁니다. 고통, 고난에서 자유로운 인생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든 미워하는 분이신가요? 오히려 누구든 사랑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 많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고통의 이유를 모르겠어서 생각이 꼬리를 물다가 결국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봐까지 생각이 이르렀다면 하나뿐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붙잡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여러분을, 나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고통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주어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누군가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치유되거나 구원되거나 고통이 해결되면서 우리가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게 알게 하시는 거죠. 혹은 치유 없이 바울처럼 자기 연약함을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강함을, 하나님의 강함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을 용감하게 받아들이게 하시는 고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고난은 우리를 바로잡아 주기에 위한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갖도록 정해놓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장치를 걸어놓으시는 거죠. 마치 요나처럼요.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 바로 욥처럼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날 때부터 눈먼 소경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고난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의 이야기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 소경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 당시 이제 이교도들이 생각처럼 지난 생에 저지른 죄가 흔히 말하는 업보라고 하죠. 업보가 되어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러는 건지 묻는 거예요. 실제로 부모가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성병이 걸리면 그 자식이 눈이 멀, 소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어요. 항상 예배하고 경건한 삶을 유지했고 또 혹시나 모를 죄를 저질렀을까 봐, 혹시나 자녀들이 죄를 저질렀을까 봐 꼬박꼬박 자녀의 목까지 회개의 제사를 드렸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그를 통해서 그의 죄를 알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하셨던 거예요.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건, 하나님께 그가 무엇을 받았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통으로 희생하게 하셨어요. 이건 내가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주어진 선물이에요. 사랑하니까 주어진 겁니다. 내 고통과 고난의 이유를 나의 죄에서 찾으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 건조해 버리고 또 조건적인 의미로 전락해져 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저렴하게 만들어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페이를 해야 살 수 있는 비즈니스의 관계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 예배에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어른들의 기도와 어린이의 기도가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아이들이 손을 들고, 아이들은 대답을 잘하거든요. 의견을 말하는데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어른들은 기도를 길게 해요. 저희 교사들하고 반응이 똑같으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어른들은 어려운 말로 기도해요. 이 부분은 저도 자신이 없어서, 네. 어른들은 방언을 해요. 마지막이 킬포였어요. 어린이는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할 줄 아는데 어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갑자기 막 부끄러워지시죠? 이날 아이들은 하나님은 어른들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다라고 말했어요. 맞나요? 아니야. 기도를 잘해야 응답받을 것 같은 마음. 내가 뭔가 잘해야 사랑받을 것 같은 마음. 부모의 시선에서 자식이 칭찬받고 싶어서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귀여워 보여요. 그치만 사랑을 받으려면 잘해야 한다고 그런 마음으로 노력하는 모습은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뭘 잘해서 주어진 나의 삶이 아닌 것처럼 내가 뭘 잘못해서 주어지는 고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욥기를 계속 해오면서 고난과 고통에 대한 책을 많이 읽게 돼요. 그런데 읽으면서 느끼는 건 고난의 의미를 단 한 번에 알아채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였어요. 옳다고 믿었던 내 인생의 방향이 마치 커다란 암초에 부딪힌 배처럼 난파되거나 좌초가 될 때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죠. 절망에 빠져서 이 절망을 수용하게 될 때까지 이 문제를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기까지 긴 시간을 보내게 돼요. 하늘에 드론을 띄우는 것처럼 마치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듯이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통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고통에 적절한 해답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계획하신 분도 허락하신 분도 이끄실 분도 하나님이니까요. 마치 우리는 욥과 친구들이 죄로 인한 고난의 문제에만 시선이 갇혀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던 것은 아닌지, 내가 주님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소망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오직 주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내 삶이 고통과 눈물로 온통 엉망진창이라 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걱정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 내 안에서가 아닌 주님 안에서 소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힘든 마음을 안고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안고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누구의 고통이 더 크다, 작다, 나는 이런데 남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 필요 없이 오로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떨까, 드론보다 더 높이 높은 곳에서 한눈에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통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